이 시간 함께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9장 8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 그들이 묻되 그러면 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그들이 이르되 그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하니라.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하니.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고 이 말씀이 본래 의미하고 우리에게 교훈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기를 원합니다. 일상의 삶을 사는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을 정도의 이성의 능력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을 깨닫는 일에 관한한 우리는 영적인 소경 같은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눈을 떠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춰주셔서 이 말씀의 어떠함을 우리 모두가 우리의 삶으로 깨닫고 누리고 경험하고 또 살아갈 수 있는 귀한 복을 이 시간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주부터 날 때부터 한 맹인되었던 사람이 눈을 떠보게 되는 이 표적의 사건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날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보편적인 사람들은 이런 표적과 자신의 삶을 연결시켜서 이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편적인 사람들은 사지 멀쩡해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을 사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맹인보다 나은 점이 있다면 볼 수 있다는 것과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구걸하여 연명하지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업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점에서 좀 낫다라고 할 수 있을 뿐 사실상 우리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에서 그리고 정작 봐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무엇보다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질병을 앓고 있다는 점에서 모든 사람들은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과 다르지 않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상태에 있다면 이 문제, 영적인 맹목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우구스티누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맹인은 인류를 나타낸다. 눈먼 것이 부정한 것이라면 보는 것은 믿음이다. 그는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못에서 자신의 눈을 씻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맹인이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진 이 실로암 못에서 씻음으로 다시 보게 되는 이 사실은 선지자 스가랴의 예언을 이루는 일이었습니다. 선지자 스가랴는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마치 우리 주님께서 이런 사실을 확인이라도 하시는 듯이 예수께서는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 비록 특정한 죄의 원인은 아니랄지라도 넓은 의미에서 본다고 할 때 죄의 결과라는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눈에 바르신 다음에 성부로부터 보냄을 받은 성자 예수님을 상징하는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진 실로암 못에 가서 씻도록 명하셨고 이 소경이 이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 암흑 세상으로부터 나와서 광명한 세상을 보게 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이 표적을 통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선언하신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시위하셨습니다. 표적을 통해서 자신이 명제로 말한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를 실제로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의 은혜를 덧입지 아니하면 우리 모두는 다 이런 영적인 맹목의 상태에 처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우리는 성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는 이 뜻을 가진 실로암 못은 아니다 할지라도 이 못이 실제로 증가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씻음을 받아야 우리는 이 영적인 맹목의 상태로부터 실제로 벗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세상 정말 역사적으로 볼 때 오늘처럼 광명한 시대는 없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공위성에서 지구를 찍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아주 환하게 나타나지요. 그렇게 캄캄한 대낮에도 그렇게 환한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지요. 계몽주의 사조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이성의 눈이 떠지게 되고 그 어느 때보다 이 이성이 진가를 발휘해서 각종 질병이 정복되고 있고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에 가면 갈수록 영적인 어둠은 더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지요. 마음의 우울함은 점점 더해져서 시간에 가면 갈수록 자살률은 높아만 가고 가족 해체 현상은 노골화되어지고 불특정 다수에게 해를 끼치는 이 묻지마 범죄는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해안을 가지고 이런저런 문제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무엇이 원인이고 어떻게 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뭐 경제학자들은 소득의 불균형의 문제 때문에 이런 묻지마 병재가 일어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경제 정책을 통해서 소득의 격차를 줄이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심리학자들은 사람들의 그 마음의 우울함과 불안함의 문제를 해결해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회학자들은 나름대로 사회 병리학적 현상을 진단하면서 이런저런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머리 좋다는 분들이 다 그렇게 해요. 그러나 시간이 가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죠? 근본적인 영적인 맹목의 상태에서 인간은 헤어나올 수 없는 상 가운데 있기 때문이죠. 이 모든 문제는 죄로 인한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날 때부터 맹인되었던 사람의 이 모습을 봤던 제자들이 이 사람의 죄가 자기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주님께서 자기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라 그에게 사람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해석하면서 어떻게 말씀드렸습니까? 이 말은 어떤 특정한 죄 일대일 결과로서 이 사람의 눈이 못 보게 된 것은 아니다. 그런 뜻이죠. 그죠? 그러나 포괄적으로 본다고 하면 이 사람이 이렇게 된 것은 죄로 인한 결과라는 것이 성경 자체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의 원인은 우리는 다름 아니라 죄에서 찾아야 할 것입니다.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게 된 사람의 이 장애가 특정한 죄 때문은 아니지만 그러나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바로 죄의 결과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사실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죠? 이 세상이 도덕적 세상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에게 동물 사료를 먹이면 광우병에 걸리고 그 다음에 인간이 정상적인 성관계를 맺지 않고 하나님의 질서 바깥에서 성관계를 맺게 되면 성병과 에이즈에 걸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도덕적 원리가 통치할 수 있는 도덕적 원리를 따라 통치되는 그 세상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시적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삶을 규모 있게 살면 이런저런 질병에 걸리지 않고 물론 다는 아니겠지만 만약에 하나님께 주신 이런 원리를 따라 살지 않으면 이런저런 고통과 질병과 문제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거죠? 모든 인간이 겪는 고통과 어려움의 원인은 다름 아니라 죄 문제라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고장난 이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제가 맥북을 가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맥북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습니까? 마이크로소프트 회사 본사 직원 중에 이거를 설계한 사람이 제일 잘 고칠 수가 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고장난 우주를 누가 고칠 수 있는가? 이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들어오실 때 그리고 이 세상의 문제를 자기 문제처럼 여기고 그 문제 상황에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하실 때 비로소 고장난 이 우주의 문제는 해결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전까지는 세상은 어두움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런 어두운 세상에 예수께서 오셨고 그 다음에 자신을 가리켜 세상의 빛이라 말씀했습니다. 이 빛의 비추임을 받을 수 있는 데는 특별한 자격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면서 4절에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했고 그 다음에 9절에서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근본적으로 누구를 위한 빛이냐? 물리적인 어둠을 걷어내기 위한 빛이 아니고 사람에게 필요한 빛이라는 사실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먼저 증거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이 참 빛이신 그리스도의 비추심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9장 1절에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라고 말했는데 바로 이 사람도 역시 이 빛의 비추임을 받을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은혜를 어떻게 맹인된 자가 받아 누리는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본문은 바로 이 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반응이 나타나고 있죠. 맹인의 반응, 그 다음에 맹인의 부모의 반응,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웃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인데 오늘은 두 부류의 반응, 맹인의 반응과 특별히 이웃 사람과 바리새인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를 알았던 이웃 사람과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이 보였던 첫 번째 반응은 불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믿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종의 믿음이 얼마나 크게 작용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를 한번 들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알게 되지요? 그런 다음에 어느 정도 소통을 하면서 아, 이분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라는 모종의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의 편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객관성을 상실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외가 없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어떤 잘못을 범해도 항상 그 사람을 편드는 입장에 서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상을 한번 가지게 되고 한두 번 그런 인상을 더 강하게 확신하게 되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선한 동기로 어떤 일을 해도 그것을 결코 선한 동기로 한 일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예요. 이것은 우리의 한계를 보여준과 동시에 믿음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이처럼 한번 굳어진 믿음의 경향성은 거의 꺾어질 줄 모릅니다. 바로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끝까지 시종일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불신의 반응을 보였던 것입니다. 이웃 사람들은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앞을 보지 못했던 이 맹인이 보게 된 것에 대해서 그들은 놀라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아니, 이 사람 어제까지만 해도 구걸함에 연맹했던 사람이 아니냐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한 부류는 이 사람은 우리가 아는 그 맹인 맞다라고 말했고 또 한 부류는 아니다, 비슷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사람들 가운데 이견이 분분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죠? 이것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눈, 코, 입 중에 한 사람의 얼굴에서 인상을 규정짓는 기관이 있다면 눈, 코, 입 중에 우리는 당연히 눈을 예로 들 것입니다. 쌍꺼풀 수술을 해도 사람이 달라 보이잖아요. 그렇죠? 눈썹을 어떻게 그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상이 달라지죠? 그림을 그릴 때도 어떻게 눈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 캐릭터가 이렇게도 되고 보일 수도 있고 저렇게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한 번도 눈을 떠보지 못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라볼 때 한 번도 눈을 뜬 얼굴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인상을 그들은 가히 상상할 수 없었겠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 가운데 이 사람이다, 아니다, 아니다, 비슷한 사람이다 이런 이견을 보였던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 하더라도 이 사람이 어제까지만 해도 앞을 보지 못하고 구결해서 연맹하던 사람이 아니냐라는 이런 문제만 집착을 하고 하나님께서 이 맹인을 통해서 베푸신 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타내신 그 일에 대해서는 그들이 아무런 관심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이 일을 나타내시겠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그들이라고 하면 그 표적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나타난지를 확인했으면 되었지만 그들은 그 사실에 대한 이해는 갖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저 맹인의 신원을 확인하는 일에만 급급할 뿐 실제로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시고자 하는 바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로지 내 판단이 맞다, 서로 고집을 부리는 그 일만 했던 것이죠. 이런 사실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는가?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자기 이성의 판단만을 중시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신 결과는 무시하게 된다 하는 교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런 면에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판단이 맞다 이것만을 고집해서는 신앙생활을 잘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특별히 자신이 한계를 지어놓은 이성의 범주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고 할 때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성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이 말대로 이성조차도 비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철학자들의 가르침을 생각해도 이성만을 바라보고 믿고 신뢰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자기 이성, 자기 판단이 오리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 생각이 맞다라고 고집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이런 어리석음을 범합니다. 맹인이 눈을 떠보게 되는 현상에 대해서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계속 다투었죠. 그 사람 맞다, 아니다, 아니 비슷한 사람이다 계속해서 다투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지켜보던 맹인되었던 사람이 내가 그 사람 맞다라고 안타까워서 대답을 했지요. 그러자 그들이 반신반의하면서 그러면 도대체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이들이 질문했던 이유는 실제로 사건의 진상을 알기 위해서거나 그 이적을 행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맹인을 신문했던 이들이 맹인도 불렀고 그 다음에 나중에 누구를 부르는가 하면 맹인의 부모도 각각 불러서 신문했지요. 그럴 때 그들이 증언을 했지만 그러나 그들은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않았다는 사실에 기초할 때 그들이 맹인과 맹인의 부모에게 어떻게 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되었는가라고 묻긴 했지만 그 물었던 이유는 믿을 만한 증거를 발견하기 위함이었다기보다 오히려 믿지 못할 이유를 찾기 위함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면서 질문의 동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할 때 질문을 잘 하셔야 돼요. 어떤 것을 배우기 위해서 질문을 잘 해야 되죠? 세미나에 가가지고 어떤 사람이 좋은 질문을 하면 그 내용이 훨씬 더 도드라져 보이고 그 다음에 명쾌하지 못했던 부분들이 더 뚜렷해지고 명확해지는 경험들을 하게 되죠.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면에서 질문이 반드시 필요한데 벌써 믿지 않으려고 이미 작정하고 난 다음에 질문을 퍼부으면 절대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데 안타깝게도 이들은 많은 질문을 퍼부긴 했지만 하나님의 아들 메시라는 증거를 주님께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가시적으로 드러내었지만 그러나 그 증거를 보고 예수를 메시아로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왜 물었는가? 거짓 메시아로 신성모독을 범한 존재로 그를 잡아 죽이기 위해서 이런저런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자, 이런 목적을 위해서 물어오는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맹인은 내가 바로 그 사람이라고 말을 했고 그러면 어떻게 눈이 떠졌는가 라고 묻자 맹인은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예수라고 하는 분이 나에게 와가지고 침을 땅에다가 뱉고 진흙을 일겨서 내 눈에 발랐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내가 씻었더니 내가 밝히 보게 되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비록 이 사람은 예수라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긴 했지만 그러나 이 일을 행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았고 그분이 자신의 눈을 뜨게 했다라고 잘 진술을 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난 다음에는 아빠, 엄마가 누군지를 잘 모르죠? 그러나 엄마, 아빠가 아이를 양육하게 되어지면 점점 아이의 감각이 생기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을 안아주고 어르고 달래주는 분이 누군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하여 엄마, 아빠라고 부르기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다라고 대답을 했지만 오늘 보면 마지막에는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선지자라고 고백을 했죠. 나중에는 훌륭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대답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즉 맹인이 자초지종을 가감없이 잘 설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어디냐라고 물었습니다. 사실 그가 어디냐라고 물었 근데 실제로 그가 어디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물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어디냐라고 물었을 때 나도 모르겠다라고 말하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찾으러 간 게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맹인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갔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성으로 아무리 생각해도 맹인의 진술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기 때문이죠. 여러분도 아마 이런 입장에 있을 것 같아요. 메인과 같은 이런 식의 간증을 해서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됐다고 말하면 여러분들 선뜻 믿겠습니까? 믿기 어렵겠죠. 이런 면에서 자연스러웠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맹인으로서는 이 이상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어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보내신 예수의 신성과 인성에 대해서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은 그런 설명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자신에게 일어난 그 일을 단순하게 말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에게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 설명해 달라고 부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런 부탁을 받은 사람은 최대한 그 사람이 물어온 부분을 잘 설명을 하려고 애를 씁니다. 맹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에게 일어난 변화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라 라고 말했을 때 이런 사람들의 요구에 대해서 맹인은 나름대로 충실하게 설명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본 이 내용을 보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아주 요약해서 잘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맹인이었던 사람이 먼저 주님을 찾았던 것도 아니고 그저 구걸하면서 연명을 하는 그런 삶을 살던 중에 어느 날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자신의 눈에 진흙을 발라주시고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씻었더니 씻음 받았다는 이 사실 자체가 사실은 전부예요. 이게 모두가 다 되어진 일인 것입니다. 이것을 정확하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한면으로 이들의 믿지 않음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같아도 이런 설명 듣고 고개를 끄덕이기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왜 믿을 수 없었는가? 왜 믿을 수 없을까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절대로 눈을 뜰 수 없다라고 그들은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게 된 것을 믿을 수 없는 거죠. 자신이 믿고 있는 믿음의 내용을 내려놓지 않는 한 새로운 사실을 믿기는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 맹인에게 도대체 어떻게 눈이 떠졌는가? 라고 한 이 질문은 단순히 어떻게 고침을 받았는가? 라는 방법론에 관한 질문이라기보다 어떻게 그 일이 가능하냐? 라고 하는 가능성에 대한 질문, 사실은 회의적인 질문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고의 한계를 알게 되고 그 사고의 한계 안에 오랫동안 살다 보면 그 사고의 지경 안에서 갇혀서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자신의 사고의 범주를 넘어서는 어떤 획기적인 일이 일어나게 될 때 도대체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라는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나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에 흔히 4차 산업혁명의 시대라고 말하죠? 흔히 ICT 시대라 그렇게 말합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지구편 저쪽에 있는 사람과 사진도 보내고 주고받고 음성은 물론이거니와 이제는 얼굴을 보고 통화를 하고 제 미국에 있는 처남인 경우에는 저희 제 장인어른이 소천하실 때 화상통화로 임종을 지켜봤거든요.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과 우리가 어릴 때 수십 년 전만 해도 이런 일이 일어나리라고는 거의 상상도 잘 못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양의 정보를 눈에 보이지 않아도 않는 그 조그만 칩에다 담습니까? 이런 것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죠. 유한한 인간이 이런 정도의 일을 행한다라고 하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이야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행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인간도 이런 정도의 일이라면 앞으로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미국에는 이미 지금 재단이 설립되어 가지고 냉동 상태로 보존된 사람을 수십 년 동안 지금 냉동 상태로 보존하고 있잖아요. 그러다가 기술이 발달하면 살리려고 돈 있는 사람들이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죠. 그러나 그런 일이 일어난다라고 하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말씀 한마디로 있으라 하심에 다 있었다라고 말씀하는 그런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아니 날 때부터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되는 이 일이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겠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참된 믿음과 신뢰를 갖지 못할 때 그들은 자기 믿음의 한계 안에 갇혀있게 되고 그 믿음의 한계 안에서는 또 다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이게 바로 영적인 불교의 상태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은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맹인이 보게 된 것을 믿지 못했던 원인은 또 하나의 원인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왜 못 믿었는가? 그 근본적 이유는 맹인이 앞을 보게 되는 그 일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죠. 내가 그에게서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주신 영적 감각으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우선 그것을 감지할 수 있는 감각이 있어야 되지요. 보기 위해서는 시각이 필요하고 맛보기 위해서는 미각이 필요하고 듣기 위해서는 청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감각기관이 있어야 바깥 세상에서 일어나는 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는 영적 감각을 갖지 못했습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맹목의 상태죠. 구약 이스라엘이 왜 하나님을 믿지 못했는가? 선지자 이사야를 비롯해서 선지자들 일률적으로 말하는 그 원인이 뭐라고 말하는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소경과 맹목의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맹인의 증언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달리 예수 그리스도에서 고침을 받게 된 이 맹인은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알았고 또 그 사람의 영적 감각이 처음에는 희미해지다가 점점 더 뚜렷해져서 나중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한 신앙 고백까지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가 하면 거듭나고 중생한 사람은 지성이 점점 발달하면서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게 되고 그 다음에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단계로 분명히 나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맹인을 알고 있었던 사람들은 이런 영적 감각을 갖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 맹인되었던 사람의 충실한 설명에도 불구하고 너의 눈을 뜨게 한 그 사람이 어디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요. 그가 어디냐라고 물었던 것은 실제로 그가 어디인지를 찾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를 믿지 못할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물었던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그가 어디냐라고 묻긴 했지만 그 사람을 대동해서 예수님을 찾으러 다닌 게 아니고 이 사람을 대동해서 바리새인에게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불신앙의 그 뿌리 깊음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왜 이들이 맹인을 데리고 바리새인에게 갔을까요? 23절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바대로 당시 상황은 예수를 믿으면 출교를 당하는 매우 살벌한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절에서 밝히고 있는 바대로 예수께서 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이 날은 다름 아니라 안식일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안식일에 대한 이해는 대단히 소극적이고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무엇을 해야 되는 날로 이해하지 않고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되는 날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맹인의 눈에다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겨서 만든 것을 그것을 붙이는 그것을 무엇으로 본 거예요? 노동 행위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우리말로 진흙을 이겨라고 번역을 했는데 본래는 진흙을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침을 뱉어서 진흙을 이긴 것을 일종의 안식일날 하지 않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것을 문제 삼았던 바리새인들 중에 한 부류가 뭐라고 말을 했습니까?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자, 이 맹인은 보냄을 받았다라는 뜻을 가진 실로암 못에 가서 보게 되었지요. 이 사실을 통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신 예수님이 성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드러낸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드러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일을 언제 행했는가? 안식일을 행했는데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한 것을 볼 때 하나님께로 돈 자가 아니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로 자처했던 자들이었지만 그들 역시 맹인의 눈을 떠서 보게 된 사건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보지 못하고 그 대신 무엇만 보았는가? 안식일법에 맞게 행했느냐? 맞지 않게 행했느냐? 하는 이 문제에만 초점을 맞췄던 것입니다. 자, 그럼 예수께서 안식일 계명을 지키지 않은 것입니까? 안식일이 어떤 날이죠? 최초 안식일은 6일 동안 모든 피조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 제7일째 쉬셨던 날이 다름 아닌 안식일이었습니다. 왜 주님께서 이날에 안식하였죠? 6일 동안 천지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느라 피곤하셔서 그 고단함을 달래기 위해서 쉬실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사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안식은 뭐지요? 온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특별히 6일째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시고 제7일째 안식하였죠. 그것은 우리한테 뭘 보여주는 것입니까? 안식은 인류 최대 선물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모든 역사의 종점이 안식이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시면 안식의 상태로 들어간 것으로 이 세상 역사가 끝이 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을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안식일 준수 계명이죠. 그런데 아담 안에 타락한 인간은 이 안식을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구원 역사가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구원 역사는 깨어진 안식을 회복하기 위한 역사다. 이렇게 보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죠?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뭡니까? 잃어버렸던 안식을 되찾아주는 바로 그 일을 하시는 분이시죠? 그 사실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일을 하시는 그런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비근한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구약시대에 안식일날 제일 바빴던 사람이 누굴까요? 안식일날 제일 바빴던 사람은 다름 아니라 제사장이겠죠. 왜 그런가? 제사장은 안식일이 되면 안식일 제사만 드리면 되는 게 아니에요. 안식일이 되면 매일 드리는 상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안식일 제사를 드려야 되고 심지어 그날이 첫날 즉 월삭이 되면 월삭 제사도 함께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바쁘게 일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이러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일을 많이 하신 것은 그분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을 가져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제사장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저쪽 차선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본래 중앙선을 침범만 하면 안 되죠. 근데 그 사고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중앙선을 침범에 들어가야 옆에 부상자를 처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사고 차량을 수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 순경은 그 법이 있지만 그 법을 무시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때 잘못됐다, 불법을 행했다라고 말하면서 한 사람이 죽어가는데 그 사람을 살린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왜 중앙선을 침범했느냐, 왜 불법 유턴을 했느냐 그거 가지고 따진다면 얼마나 그 어리석은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들어오셔서 이런 진정한 안식을 누리지 못한 우리 인생들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시는데 그들은 이런 안식의 주인으로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었고 그저 안식일 계명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느냐 하는 여기에만 그들의 관심이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율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는지를 그들의 무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긍휼의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안식일날 만약에 소가 구덩이에 빠지면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를 구해내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손마른 사람도 안식일을 고쳐주셨는데 하물며 가축도 내가 아끼는데 어떻게 한 영혼을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는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율법을 준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의 마음을 갖지 않은 채 율법만을 고집하면 바로 이 똑같은 바리새인과 같은 부류의 사람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라고 말씀했는데 그리고 사도 야고보는 율법을 가리켜 자유하는 율법이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그 자유하는 율법 안에서 자유를 누리기보다 우리는 옥죄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안식일 제도도 마찬가지지만 제사도 마찬가지예요. 제사제도를 마련해 주신 것은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사제도를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것은 안중에도 없고 무슨 재물을 잡아들이냐 마느냐 여기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면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제사제도를 이해하는 사람이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안식이 없는 세상이죠. 참된 평안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무슨 말을 했습니까?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는 참 안식이 없었나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우리 영혼은 쉼을 누릴 수 없어요. 지난밤에도 장년호님 아들 영욱이가 집을 나갔어요. 집을 나간 게 아니고 마트에 갔다가 없어져서 지금 들어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 얼굴이 좀 초췌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잠을 잘 못 자는데 2시, 3시 이렇게 자꾸 깨는 거예요. 혹시 문자가 왔는가. 우리 영혼에 얼마나 큰 고통과 아픔이 있습니까? 이런저런 질병과 고통과 사고들. 그런데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인간의 죄에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길 잃은 사람을 보면 찾아주고 모든 사람이 어눌한 사람을 봐도 자기 이익을 취하지 않고 그 사람의 안전을 위해서 염려한다면 우리는 크게 염려할 게 없겠죠.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상황들을 맞닥뜨릴 때 당혹해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근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바로 이런 인간 세상에 진정한 안식을 가져다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바로 그 일을 주도적으로 행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시위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안식일날 그 맹인된 사람의 눈을 떠 보게 하셨는데 이들은 그 사실에 대한 이해는 없고 왜 안식을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했는가 여기에만 관심이 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안식일 율법 조항을 지키는가 지키지 않는가에 대해서만 그들의 마음이 가 있었던 것이죠. 자, 근데 바리새인 중에 또 한 부류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안식일날 하지 않아야 될 일을 했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비난하는 부류가 있었던 반면에 또 다른 부류는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했느냐 이런 반응을 보이는 일단의 부류가 있었습니다. 이 부류는 어떤 신앙 칼날을 갖고 있는가? 표적을 행하느냐 행하지 아니냐의 여부로 진리를 분별하는 기준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봤던 바대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목적은 예수께서 자신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빛이심을 보여주시기 위함이었고, 특별히 이를 통해서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표적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분의 세상의 빛이요, 성부께서 보내신, 성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이 뜻이 이 표적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표적을 행하신 의도와 목적을 알고 믿음으로 반응했어야만 되었는데, 다시 말해서 그분이 바로 메시아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그를 믿었어야만 되는데 그들은 그러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대로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죠. 왜 요한복음을 기록했습니까? 예수께서 이외에도 지금까지 쭉 성경에 기술한 표적 이외에도 무수한 표적을 많이 행했지만 오직 이 표적만을 기록한 이유가 뭐라 그랬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심을 믿도록 하기 위함이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결국 예수께서 많은 표적을 행하신 의도와 목적은 바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요, 자신을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표적을 행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표적을 행하는 그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기보다 그 표적을 행하신 의도와 목적에 관심을 둬야 되는데, 그들은 여기에는 마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어디에만 관심이 있었죠? 표적 그 자체만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걸 가리켜 표적주의 신앙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표적주의 신앙은 매우 위험한 신앙입니다. 왜 그렇죠? 표적의 여부로 진리냐 진리가 아니냐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표적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적을 행하기만 하면 그것은 믿을 만하다, 그것은 진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생각이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요. 바리새인이 뭐라고 말했죠?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죠. 그런데 이런 표적을 누구도 행했습니까? 애굽 왕 바로의 술사도 그 표적을 행했고, 거짓 그리스와 거짓 선자도 이런 표적을 행했고, 심지어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 거짓 선자가 사탄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오도록 하는 이런 이적까지 행한다 그랬죠. 데살로니가 후서 2장을 살펴보면 이런 거짓된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미혹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표적주의 신앙이 얼마나 위험한 신앙인지를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중심을 어디에 둬야 되는가? 그가 어떤 획기적인 일을 행했는가? 그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간증거리가 많은가 하는 것으로 그 사람의 신앙의 수준을 평가하려고 하면 안 되고, 우리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지극히 미미한 일처럼 보이고 또 우리가 볼 때는 그 사람에게는 특별한 간증거리는 없다라고 싶을 정도로 아주 그냥 평범한 삶을 산 것처럼 보이지만, 그가 예수를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는 이런 삶을 산다고 하면 그는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교제를 하면 자신이 이전에 경험했던 그 획기적인 어떤 일들, 마치 전설에나 나올 법한 그런 일들을 행했노라고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획기적으로 자기 인생 가운데 개입하셨는지를 말하는데, 그런데 정작 그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지 않고 구원받은 신자다운 삶의 내용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삶을 살지 못한다고 하면 그가 갖고 있는 신앙은 표적적 신앙, 표적주의 신앙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요. 반면에 이 맹인은 어떤 자세와 태도를 보였습니까? 나중에 다시 맹인을 부르죠. 바리새인들끼리도 서로 막 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없어서 다시 맹인을 불러서 너는 그를 누구라 아느냐? 그가 누구냐라고 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는 선지자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자신의 남편이 다섯이나 있다는 사실을 알았던 예수님을 만나봤던 사마리아 여자도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죠. 그리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은 그는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맹인도 똑같은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선지자입니다 라는 이 대답 속에는 많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아만이 엘리사에 의해서 문둥병의 고침을 받았죠. 이런 차원에서 예수님은 엘리사와 같은 범주에 속해 있는 분입니다. 라는 뜻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무엇보다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메신저라는 사실에 기초할 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알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고백이 선지자입니다. 라는 고백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사람은 선지자와는 아니 바리새인들과는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16절에서 바리새인들은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라 그랬지요. 그런데 맹인되었던 사람은 명시적으로 그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라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우회적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분이라는 사실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 고백은 훌륭한 고백입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이 그 당시로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고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보지 못했다가 보게 되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라고만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점 이해가 깊어져서 나중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선지자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점점 더 깊어지죠.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 그 다음에 33절에 보면 하나님께로서 온 사람이라고 증가하고 있고 35절 이하에서는 예수님을 인자로, 그 다음에 38절에서는 주님으로 믿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뭘 보여주고 있죠? 맹인에 대한 이해가, 맹인의 이해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기초할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메시아로 이해하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서를 읽어보시면 메시아가 하는 주요한 표적 중에 가장 획기적인 표적이 뭐였습니까? 맹인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8절에 그날에 못 듣는 사람의 책의 말을 들을 것이며 어두고 캄캄한 데에서 맹인의 눈이 볼 것이며 라고 말했습니다. 35장 5절에도 그렇고 시편 146편에도 심지어 여호와께서 맹인들의 눈을 여시며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구약의 내용을 참고할 때 예수께서 맹인의 눈을 열었더라고 하면 당연히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믿었어야 되는가? 예수를 메시아로 알고 믿었으면 되었던 것이죠. 이런 면에서 예수께서 나타내신 표적은 매우 획기적인 표적이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던 것이죠. 왜 믿지 못했는가? 그들은 영적 소경이기 때문이었습니다. 보게 하시는 은혜를 입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됩니까? 먼저 우리에게 받을 수 있는, 볼 수 있는, 들을 수 있는 감각을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시면 은혜로 주신 것을 받을 만한 손 정도는 내가 내밀 수 있지 않는가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바로 아르미니스주의예요. 개혁주의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그저 손 내미는 이 정도의 일까지도 하나님께서 하게 주셔야 할 수 있다라고 믿는 게 이게 바로 개혁주의예요. 따라서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갖고 있었던 이성적 판단, 나름대로였던 말씀에 대한 이해, 지식 이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고 판단하려고 했는데 그들은 그럴 수 없었고 그 말씀에는 온전한 일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진정한 예언의 성취자로 오신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세와 태도를 늘 가져야 되겠습니까? 늘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 오늘도 저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실 때 은혜가 뭔지를 알 수 있는 마음도 주십시오. 또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손도 주십시오. 은혜를 간직할 수 있는 은혜도 주십시오.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은혜도 주십시오. 그래서 늘 은혜가 나에게 필요하다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서 이런 은혜를 받은 자답게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은혜를 소유한 사람이 누구였는가? 바로 맹인이었습니다. 비록 그는 보지 못했지만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볼 수 있는 은혜를 받아 누리게 된 것이지요. 더 이상 비참한 상태에 있지 않았고 더 이상 볼 수 없는 맹목의 상태에 있지 않았고 이제는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소유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빛 대신 그리스도를 충분히 경험하고 누리고 또 그 은혜를 받은 신자답게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의 옷자락에 저희가 손을 대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나타내시고 이런 은혜와 사랑을 받은 신자의 삶의 내용이 얼마나 아름답고 성숙하고 또 얼마나 하나님다운 삶을 살게 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반면에 이런 영적인 안목을 갖지 못한 사람의 삶은 얼마나 암담한 삶인지 사람들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한 확인케 하신 것 감사합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영적인 맹목의 상태에 있는 것보다 더 큰 비참함이 없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장애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께서 내 영혼에 자유함을 주셨고 내 영적인 불구의 상태를 고치셨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 주님 앞에 기뻐함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